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혼돈과 무질서의 땅을 화평과 화합으로 이루어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를 움돕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라고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도 이 지금의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도 진짜 그런 날이 올 수 있겠는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이 이방왕 고레스입니다. 4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제 저희들이 묵상했던 13절에서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어떤 민족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거나 일어서거나 아니면 그 옛날 출애굽 때와 같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방왕과 싸워서 이겨야 이 폼도 나고 또 이방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어떤 자부심도 있을 텐데 이방왕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뭔가 이 자존심 구기는 일인 것이죠. 영적인 금수저로 살아온 그들에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좌지우지 되는 일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참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참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눈을 넓혀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을 정말 꿈같이 그것을 정말 먼 일같이 그것을 일어날 수 없는 일같이 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묵상했던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한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뿐이죠.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끝인 줄 알고 안 된다 할 것이 아니고 끝이다 할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묵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와 소망을 누리는 방법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18절에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되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사람을 거주하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채우시고 바다와 땅을 채우시는 이런 창조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요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창조였습니다. 혼돈이라 함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혼돈이요 하나님의 손길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없이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혼돈입니다. 그런데 질서는 하나님의 손이 닿고 하나님의 손결이 닿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하늘과 땅을 통해 하늘의 해달별을 통해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통해 또 땅에 지으신 여러 식물들과 동물들을 통해 또 바다의 어떤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피조물들의 질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 그 뜻대로 잘 운행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요, 피조물들의 질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된 것은 사람은 앞에 창조된 것들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또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된 것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앞에 창조된 것들을 잘 다스리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생명들 가운데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의 관심은 이 피조세계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혼돈을, 무질서를 조화와 화평으로 만드셨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고 그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 질서와 그 소명과 사명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우상은 가지고 다니는 나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세워두고 이렇게 고정해 놓은 이런 큰 우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이동용, 소지용 그런 우상이에요. 세워두고 비는 것도 모자라서 작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자신의 행복과 또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상에게 빌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것은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이 잘 살게 해달라,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해달라 빌지 않습니다. 내 행복, 내 성공, 내 부를 위한 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산물이고 자기 욕망이 투여된 그런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화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압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남보다 더 윤택하고 남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질서와 화평을 무너뜨리고 혼돈과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내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제하심을 거역하는 것이기에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질서를 포기하고 혼돈과 무질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감추어진 곳, 캄캄한 땅이 어디입니까?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 땅이지만 감추어진 곳, 캄캄한 땅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무질서와 혼돈의 땅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 땅의 화평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질서와 화평의 땅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는 땅으로 이끄시고 자신의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닌 의로움과 정직함을 쫓아 사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듯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인생에 참 귀한 가치로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현장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 죄인인 우리는 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보구나, 내 아픔, 내 고통, 내 눈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씻으시는가 보구나 라고 그것마저도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그저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있지 않는 것이죠.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무질서를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 땅을 사람들의 어떤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평과 조화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라는 표현도 있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질서한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의 땅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혼돈의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땅으로 바뀌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또 이 땅도, 온 세계와 열방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반경을 넓혀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여호와만 참 신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힘과 권력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을 심판이라는 도구로 구원하셔서 섬김과 화평의 공간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우리도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이 땅의 구원, 온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다툼과 어떤 아픔과 고통이 아닌 화평과 은혜와 화합이 일어나기를,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좀 우리의 삶의 어떤 반경들을 넓혀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어떤 자녀들의 성공이나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것을 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 아니라 이 땅에 아픔이 있고,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이 땅에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들을 화평과 화합과 조화로 바꾸어내는,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고 또 무질서하고 혼돈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데 참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땅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서 온 민족과 열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